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친구들이 참 신실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 뭐 애들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살고 있고 또 각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섬기면서 자리를 잘 지키는 참 자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은혜 받고 신학교 가라 라는 이게 축복인가 아닌가 이런 묘한 말을 했어요. 저 그 축복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예수 열심히 믿어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 심한 축복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이 얘기도 있었어요. 왜 저런 말들을 했을까요?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도 적당히 따라가야지 너무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행복합니다. 예수가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구인서 집사님의 형님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들을 모아서 그 예능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새로 들어온 젊은 연예인 하나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마리아가 사고친 게 맞죠?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마리아 남편이 그걸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네가 직접 봤어? 라고 따졌대요. 듣고 보니 맞는 얘기네요. 남편이 믿는데 네가 뭔데 따져? 여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저건 못 믿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좀 평범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 그냥 이러실 필요 없이 뭐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슈퍼히어로처럼 하늘에서 멋지게 내려오신다고 우리가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시면 야 진짜 멋지다 진짜 우리의 구원자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애 낳는 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애를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아이 낳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절 비웃으시겠습니까? 하나도 진심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경험이 없거든요. 반대로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이 저한테 요즘 군대는 참 편하고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보세요. 군대가 집보다 편하고 좋은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집보다 좋은 것은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경험이 중요합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해병대 나오셨어요? 저도 해병대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개 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힘든 거 모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전쟁이 심하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는 동네에서 저 집 아들은 결혼하기도 전에 생긴 아이다 라는 소문을 달고 살았어요. 그 작은 동네 나사렛에는 그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은 그 차별까지 견디면서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무척 가난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서대문구 상암동입니다. 지금 서대문구 상암동이라고 하면 아유 좀 사는 집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던 데예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었죠. 저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아, 제가 고를 수 있으면 거기서 골랐겠습니까? 제가 고를 수 있으면 거기 안 골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르실 수 있는데 하필 그 자리를 고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절망과 분노와 좌절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울과 실패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잠시 옆을 보시면 보이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옆에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 마음 안다. 개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개를 보고 있으면요, 개가 무슨 생각하나 궁금하시죠? 개팔자가 좋다라고 하던데 한번 나도 개팔자 돼볼까? 그래서 정말 개가 되고 싶은 분은 없으시죠? 아, 물론 우리 집에는 술 마시면 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괴로움과 진짜 슬픔을 알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전에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교회에서 참 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이름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참 자주 사용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 오늘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설교 때 은혜를 받으시면은 설교 끝나고 나서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정말 은혜가 넘치네요, 이런 식으로 은혜라는 말들을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사용할 때도 있죠. 오늘 설교는 참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찬양은 은혜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중학생 여학생 머리에 화려한 핀을 하고 온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머리핀은 은혜가 안 된다, 나 시험 들었다 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은혜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여기서 네 머리핀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내 스타일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싸구려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마리아는 어릴 때 같이 지내던 동네에서 같이 살던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혼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흔히 약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혼과 정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결혼할 거다. 약혼 깰 수 있나요? 예, 깰 수 있습니다. 약혼했다 깨는 분들 있습니다. 정혼은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라서 결혼하고 거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약혼하고 결혼 안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걸 파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서 취소하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거 정혼은 다른 거예요. 정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남자는 먹여 살릴 준비를 하고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살 집을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가서 살 수 있는 혼수를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년 동안 그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년 동안 아이가 생기면 안 돼요. 아이가 생기면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남의 아이 가지고 시집 오는 여자를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정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고가 터져버린 것이죠. 자,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도 당황스러웠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걸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천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1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혼을 했지 아직 아이를 가진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정혼한 여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건데,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정혼이라는 제도인데, 정혼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이건 바로 이혼입니다. 집안의 망신이고요. 남편과 남편 집안도 동네 망신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 모욕을 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네 입구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성문 앞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부정한 여자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밀어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밀어떨어뜨려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사람들 앞에 억지로 세웁니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되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돌을 던지죠. 그 돌 무더기가 그 여자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았으니까요. 평생 동네에서 가늠한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다라는 비난과 저주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사랑하는 남편인 요셉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일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요셉의 집도 명예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속으로 의심을 합니다. 설교 처음에 나왔던 그 연예인처럼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못할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겨지고 스스로 못한다고 느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살 수 있고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은혜가 아니라 상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상입니다. 은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냥 선택해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의심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저는 1998년부터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목회자로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이 정도 일이라면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목회는 제가 맡았던 일들은 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은 제가 바라던 삶도 아니더라고요. 흔들리는 저를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폭력적이시고 분노가 많은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에 너무나 감격했고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보다도 분명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뻔한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더 큰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직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히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 그 일을 순종해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도 없이 사람을 선택하는 분은 아니다. 지금 이것이 은혜 같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순종하고 나면 이것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받고 나서 끝나면 그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싸구려.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싸구려 은혜. 말씀을 듣고 기뻤던 기분만 챙기고 가면 그건 싸구려 은혜입니다. 그 기뻤던 기분은 바로 집에 가면 사라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은혜는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골라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 좋은 것만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교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택이 아닙니다. 받고 싶은 것만 빼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깨는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은혜는 항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순종을 먹고 삽니다. 은혜가 순종을 먹고 나면 그 순종은 복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아멘 순종하고 받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사렛에 있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참 감동을 받았던 동상인데, 마리아 기념교회가 이게 나사렛에 있는데요, 그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에 있는 동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때 저 동상을 보면서 아, 마리아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천사는 기쁜 소식이라고 손을 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느꼈던 마음입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고 전 인류 중에 딱 한 명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도님들이 순종하신다면 그게 성도님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이 김진수 선교사님, 동티모르를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군요. 저희 둘째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목사라는,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김진수인데 선교사님하고 이름이 같은데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둘째를 당연히 낳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학교에서 친구로, 신학교 친구로 만났는데 너무 신실해서 제가 그 이름을 따다가 제 아들 이름으로 짓는데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평생 동티모르의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지금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56세인데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지금 어학원에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티모르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말이 다르답니다. 아니 56세 다른 나라 말을 새로 배우는 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인도네시아로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한테도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선교는 원주민들이 하는 거다. 외국 선교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원주민들은 스스로 하지 않고 외국 선교사를 의지한다. 자립해야 된다. 나는 자립할 수 있으면 바로 떠날 거다. 그리고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냥 계속 거기 있으면 안정적인 선교지에서 안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고 누가 그 나이에 새 선교지를 개척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부수고 내 자아를 깨부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은혜 같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참 은혜임을 끝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